네, 22장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1절부터 9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왕과 그 가족들, 그 고관 대작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전하여도 거짓 예언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비난을 받았었고, 또 때리고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왕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였으니 그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겠죠. 심판의 메시지. 그러면 목숨 걸고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신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로 왕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지 않냐고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얼마나 외교수를 발휘해서 강대국과 친밀하느냐에 그들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행하는가, 여기에 그들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이제 5절, 4절, 5절, 6절, 7절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했던 그 왕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또 그 뒤에 말씀까지 해서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킨 이 왕들을 통하여서 이 앞에 했던, 어제 보았던 그 말씀들을 증명해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던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하고, 이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태한 때에 이 애굽 왕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그 올라오는 애굽 군대를 맞이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10절에서 너희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은 자라, 이 요시야 왕을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그를 틈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틈도 없이 10절 하반절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아들 요호아하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은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제 굉장히 이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죽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 말씀 시작. 요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도대체 뭘 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죄악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 그래서 석 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바벨론 친바벨론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 엘리야김 곧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오늘 본문 22장 10절 너희는 죽은 자 곧 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 곧 여호아하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잡혀간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 여기서는 살룸이라지만 이제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결국 석 달 동안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살룸 곧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을 시작할 때가 요시아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요시아 왕은 유다 땅에 있는 어떤 우상의 뿌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아버지 요시아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을 했고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을 세우고 빚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굉장히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에서 뒷걸음질 치면 이 여호아하스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기에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우리 육신의 것을 날마다 죽이고 오직 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을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실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것, 내 세상적인 것을 죽이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죽이노라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선포와 함께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에요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살고 얼마나 죽는 것 얼마나 살고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에 13절 보면 이제 13절부터 요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잡혀가고 이제 요야김 엘리야김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요아스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잡혀갔으면 아, 충격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뒤에 왕이 되었던 요야김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 백성들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화려한 궁궐을 짓습니다. 또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붉은 칠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의롭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비록 일찍 죽기는 죽었어도 그는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궁핍한 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15절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의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형제들도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19절에 보니까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나귀가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이 이 요야김도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굽의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던 왕이 누구냐면 이 요야김 왕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5절 말씀. 자, 35절 시작.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에게 이 이제 세금 주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 주고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이제 백성들에게 빼앗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또 자기 궁궐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울력으로 동원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했던 왕이 그 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37절 말씀 뒤에 이사는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역대하 36장 5절 6절에도 역시 요야김에 대한 왕의 평가인데요. 시작.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결국은 그 말년이 그 생애가 비참하게 잡혀가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요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비참한 최후를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자, 대여사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그 죽음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이 왕들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최후가 이 동물과 비슷해서 에루살렘 문 밖에 던져진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이 요아스 요야김처럼 그렇게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죽이고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강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37명, 8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했던 누구누구.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